창세기 41장에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죠. 감옥에 갇혔던 외국인 노예가 당시 최강국인 이집트의 권력자가 되어 이제 바로의 꿈 해몽 내용인 흉년 7년, 풍년 7년의 준비를 착실하게 합니다. 그런데 42장부터 성경은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올랐다에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총리 관저의 생활이 어떠한지, 총리가 받는 복지가 어떠한지, 총리의 일상이 어떠한지를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셨는지, 최대 강국의 권력자로 세우셨는지, 요셉은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첫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42장이에요. 바로 이 장면에 가족과 재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품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의 가정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야곱의 톨레도 이하의 내용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보면 자꾸 한 인물에 대한 관심을 갖죠. 요셉이란 인물이요. 그런데 성경은 한 가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한 인물에 대한 자수성가하고 한 인물이 성공한 그런 이야기, 꿈을 성취한 이야기가 아닌 슬픔과 아픔이 있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품은 한 가정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요셉 이야기,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셉이 드디어 복수를 하는구나, 성공해서 형들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너질 것 같은 한 가정을 끝까지 붙드시고 더 중요한 것은 언약을 계속 이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말씀은 단순한 한 가족의 감동 스토리가 아니라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켜서 언약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보이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인 5월을 우리는 이제 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3일의 모든 각 가정에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야곱은 이제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당시 야곱의 가정은 헤브론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헤브론은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고대 무역의 통로였던 거죠. 그러니 이 길을 통해서 오고 가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 상인들을 통해 이집트에는 곡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이집트에 가서 곡식을 사와라.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고대 시절 기근은 단순히 좀 불편함과 단순한 배고픔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아주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형 에서의 복을 뺐잖아요. 근데 그 복을 뺏은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이 복을 야곱이 빼앗는다고요. 그래서 받았는데 아직도 보면 야곱은 계속 두려워하죠. 이 복을 받았는데 생존의 걱정이 되니 야곱은 두려워합니다. 또 창세기 32장에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얍복강가에서 그 유명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죠. 정체성을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무엇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다고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고 회복시키시고 변화할 것이다라는 고백이 이제 창세기 32장에 있었는데 42장에 오니 또다시 생존의 문제 앞에 야곱이 서니 두렵습니다. 그래서 온 형제들, 온 자녀들을 보내서 곡식을 구해오게 합니다. 이렇게 보면 큰 은혜를 인생에서 큰 은혜를 굵직굵직하게 경험을 해도 우리는 여전히 흔들립니다. 수없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닥쳐올 두려움 앞에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야곱의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이야기잖아요. 이러한 걱정과 두려움 앞에 야곱은 이제 자녀들을, 남자 자녀들을 이집트로 보냅니다. 곡식을 구할 수 있는 대로 다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 자녀들을 다 보냅니다. 그런데 한 아들만 보내지 않아요.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죠.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 낳은 두 아들 중에 한 명, 한 아들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남은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야곱은 여전히 베냐민을 놓지 않아요. 어쩌면 라헬을 아직도 놓지 못한 거죠. 요셉을 잃은 상처가 또 다른 방식의 두려움으로 남아있던 거죠. 베냐민이 이때 이미 장성했을 겁니다. 성인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로 보내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형제들은 진실을 감추고 살아요. 시간이 십수년 지났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베냐민을 편애합니다. 또 형제들은 형제들 나름의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투정이 있습니다. 또 야곱은 편애했던 자녀를 잃은 상처, 한 20년이 되는 이 시간을 또 다른 자녀를 편애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요? 이 가족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과 마찬가지로요. 여러분의 가정도 단순한 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가정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흉년 가운데 이 가정을 움직이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감추인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형제들 안에 숨겨진 양심을 흔드시고 애굽의 야곱의 그 편애했던 그 마음을 스스로와 직면하게 합니다. 6절입니다. 앞서서 요셉이 지혜를 발휘한 것 같이 이집트에는 곡물이 많았습니다. 이 곡물의 모든 것을 요셉이 관리하고 있어요. 7년의 흉년 시기에도 국가적인 재난을 이제 피해갈 수 있는 거죠. 이 소문에 모든 나라에서 곡식을 구하러 요셉 앞으로 옵니다. 형제들은 이 곡물 관리의 책임을 맡은 요셉 앞에 서서 납작하게 엎드립니다. 코가 바닥에 닿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지 못하죠. 감히 권력자의 얼굴을 어떻게 봅니까? 하지만 요셉은 20년이 지났지만 단번에 알아봅니다. 8절에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코가 땅에 닿아 있으니 어떻게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감히 쳐다보지 못하죠. 그런데 9절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셉이 20년 전에 꿈을 기억하더라. 그리고 형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대들은 이 나라에 빈틈을 살피러 온 첩자입니다. 그러면 이 장면을 이렇게 꿈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면 아 이제 요셉이 드디어 좀 복수를 하려나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는 20년이 지난 형들이 아직도 그대로인지 시험하기 위한 요셉의 도발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요셉의 명령이라면 당장 죽을 수 있는 현장입니다. 계산하거나 어떤 핑계거리를 찾을 만한 그런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형들은 요셉이 질문하지도 않았는데도 자신들의 가정사를 이야기를 해요. 자신들 정말 정직합니다. 11절에 보면은 진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확실한 자입니다. 지금 정말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그러면서 가정사를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 끝에 막내인 베냐민은 자신과 같이 오지 않았고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죠. 요셉은 궁금했을 겁니다. 11명이 와야 되는데 10명이 오니까 그리고 10명 중에 딱 베냐민만 없으니까 혹시나 형들이 또 베냐민을 해하지 않았을까. 여기서 요셉은 알게 되죠. 여전히 아버지 요셉이 자신을 편애했던 것처럼 베냐민을 편애하고 있구나. 그러면 형들은 20년 전과 동일하게 베냐민을 시기하고 자신과 같이 죽일 위협을 하거나 버릴 것인가? 요셉은 형들을 시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수처럼 보이는 요셉의 질문에 형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과거와 같은 사람입니까?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마음에 움직임이 있습니까? 변했습니까? 이 아침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과거와 같은 방식대로 살아가십니까?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마음입니까? 이 이야기는 이제 요셉의 개인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의 가정 이야기죠. 야곱의 족보, 야곱의 가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억울한 요셉의 복수와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언약을 품고 가는 야곱의 이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각 개인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요셉의 이야기, 야곱의 가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가족이 숨겨놓은 상처와 죄를 그냥 덮지 않으십니다.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하죠. 왜냐하면 회복은 덮는다고 회복되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직면할 때 그제서야 회복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의 반응과 회복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이후에 본문을 묵상하실 때 요셉 개인만 보지 마시고 야곱을 포함한 야곱의 형제들, 야곱의 가문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회복하시는지를 보시면 우리 가정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야곱의 가정은 여러분 내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가정, 요셉이 안타까워서 기도해서 이 어렵고 힘든 이 요셉의 부르짖음 때문에 요셉의 가정만, 야곱의 가정만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고 동일한 심정으로 우리의 가정도 바라보고 계시고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도 회복시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만 모든 가정이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참 몇몇 분들은 5월이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사역을 하고 목양을 하면서 5월을 참 힘들어하는 청년들과 가정들을 봅니다. 어떤 가정들은 대화가 끊겼고요. 또 어떤 가정들, 많은 가정들은 가정들이죠.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떤 부부는 같은 공간에 살지만 참 많이 멀어져 있고요. 또 어떤 부모는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어떤 자녀는 부모의 관계 때문에 아파합니다. 이것이 성도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가정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의 가정의 아픔과 연약함이 적나라하게 이제 나타나거든요. 형제들도 마주하고 야곱도 마주하고요. 요셉도 마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언약 안에서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나가세요. 중요한 것은 완벽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회복은 체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다시 만지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야곱의 가족은 스스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회복이 됩니다. 흉년도 사용하시고 상황도 사용하시고 눈물도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야곱의 톨레도, 야곱의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품고 있는, 그 약속을 품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억지로 붙들어서 유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셔야 우리 가정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가정은 좋은 환경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서로를 붙들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을 붙드는 힘이 있어야 그 가정은 유지가 됩니다. 좋은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인 거죠.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 이야기는 한 사람의 성공 스토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약점이 있고 아픔이 있는 한 가정이지만 언약을 품고 나아가는 한 가문을, 한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조금 어려워도 참 길고 긴 상처가 아직 있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그 어려운 문제와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가정의 이야기의 해결은 20년이 더 지나야 해결이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 가정에게 눈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듯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도 단 한 번도 눈을 떼시거나 포기하시거나 버리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가정을 끝까지 붙들어 계신, 우리 가정도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또 오늘 이 아침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